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거의 마쳤다고 한국군 정보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국방정보본부는 이날 한국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우주 발사체를 비롯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장거리 탄도미사일 관한 준비도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 대한 준비도 끝나 특정 지역에 배치가 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미국 대선 전에 핵 이슈를 부각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면서 ICBM 시험 발사가 이루어질 경우 11월 미국 대선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으며 아울러 현재 풍계리내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도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을 방문한 안드리 에르막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면담했습니다. 한국군 정보당국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만 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한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철수를 위해 중국에 대북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CNN 방송은 30일 복수의 미 관리를 인용해 미국은 중국에게 러시아에서 북한군을 철수시키도록 북한에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에 병력 만 명을 파병했으며 이 중 일부는 이미 전선 인근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면담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 등은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러시아군이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가해 9명이 부상하고 아파트와 유치원 등 건물 여러 채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현지 관리가 오늘 밝혔습니다. 세르히 팝코 크이우 군사행정국장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밤사이 러시아 드론이 다시 수도 상공을 비행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이달 들어 크이우에 가해진 19번째 공습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밤사이 러시아군 드론 62기가 발사됐으며 33개의 드론은 크이우와 그 밖의 지역에서 요격됐지만 25개의 행방은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 방공부대가 러시아 서부 여러 곳에서 밤사이 우크라이나 드론 23기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습으로 헤즈볼라 대원 수십 명을 제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날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드론이 야간 적외선 방식으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영상에는 폐허위를 달려가는 인원에 공격이 가해지면서 주변이 화염에 휩싸이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밖에 레바논 영토 내 100곳 넘는 헤즈볼라 관련 목표물들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스라엘군은 어제 소셜미디어 X를 통한 성명에서 레바논 남부 나쿠라 지역에 있는 레바논 유엔 임시주둔군 본부에 헤즈볼라가 발사한 로켓 한 발이 떨어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레바논 유엔 임시주둔군이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에 어제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가해 최소 9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고 가자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가자 보건부에 따르면 북부 베이트 라히아 소재 주거용 건물에 가해진 공습으로 어린이 20명을 포함한 이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아울러 수십 명이 부상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 보건부의 이 같은 사상자 집계는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공습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경악스러운 사건이었다면서 1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알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 정부에 연락해 관련 사항을 문의했다면서 이스라엘은 더 큰 전략적 성공을 염두에 둬야 하며 분쟁의 지속이 아닌 인질의 석방을 통한 하마스와의 종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양국에 대한 철통 같은 동맹을 확인했다고 태평양 함대가 오늘 밝혔습니다. 태평양 함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스티븐 퀘러 사령관이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방한했다며 70년 넘게 한반도와 인태의 평화, 안보를 강화해온 한국과의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퀘러 사령관은 이번 방한에 앞서 20에서 23일 일본도 방문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가까운 러시아 크루스크에 주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북한군이 일종의 보병 임무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여전히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주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연이어 통화를 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비롯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와 관련해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2도,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1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가까운 러시아 크루스크에 주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북한군이 일종의 보병 임무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여전히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대규모 병력 파병 사실을 거듭 확인하면서 이 사안에 대한 대응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문에 앞서 강조했듯 우리는 북한이 훈련을 위해 러시아 동부 지역에 약 만 명의 군인을 파견했으며 향후 수주간 우크라이나 인근의 러시아 병력을 증강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As we highlighted earlier this week, we believe that the DPRK has sent approximately 10,000 soldiers in total to train in eastern Russia and that
그러면서 이들 중 일부 약 2,000명은 이미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고 적은 수의 병력은 이미 쿠르스크에 주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이들 병력을 전투에 투입하거나 전투 지원 작전에 배치하려는 러시아의 의도에 계속 우려한다며 우리는 계속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파트너인 우크라이나 그리고 그 외 다른 동맹 파트너와 협의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미국의 무기가 북한군 공격에 이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다른 국제 파트너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와 역량은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역량이라며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I would highlight that the weapons and capabilities that the United States and other international partners have provided to Ukraine.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국경 너머 혹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위협으로부터 자국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이러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항하는 전투에 북한 병력을 투입하거나 적어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항하는 전투 작전을 지원할 의도가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이번 파병을 계기로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 사이의 거래가 무엇인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강조했듯이 이는 최전선에 배치한 인력이라는 측면에서 러시아가 끔찍한 상황에 처했다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That's certainly something that we're taking a closer look at in terms of, you know, what is the quid pro quo here between KJU and
이어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상당한 사상자를 냈다고 강조한 뒤 러시아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 군대의 용역을 의뢰해야 한다는 사실은 러시아가 계속해서 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앞으로도 계속 면밀히 주시할 사안이라고 라이더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이 이번 파병을 조건으로 러시아로부터 전략 무기를 받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즉답 대신 이번 관계에서 북한이 어떤 이득을 얻고 있는지 지켜볼 사안이라며 계속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어떤 병력을 파병했는지 미국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일종의 보병 임무에 배치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주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연이어 통화를 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국방정보본부는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관한 준비도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이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TEL, 텔이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완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완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죠.
그렇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저녁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얻은 실전 경험을 100만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킨다면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며 북러 군사밀착의 이해관계자인 한 우크라이나가 긴밀히 소통하자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정보와 전문 지식의 교환을 강화하고 긴장 고조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 전략과 대응 대책 목록을 개발하기 위해 최고위층을 포함한 모든 수준에서 접촉을 강화하고 공동 파트너를 협력에 참여시키기로 합의했다며 이 합의의 틀 내에서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곧 대표단을 교환해 행동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측에서 특사를 지정하고 와서 얘기할 플랜을 짜는 데는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주 내로 우크라이나 특사 파견 계획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젤렌스키 대통령과 소통에 나선 배경은 뭘까요?
윤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북러 군사밀착의 이해관계자라고 규정한 대목에서 의미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국에 심각한 위협일 수밖에 없다며 한 우크라이나 정상 간 직접 소통은 공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는 이상 한국으로서는 당연히 상황을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기에 대응하는 우크라이나의 수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기부터가 양국 공조의 시작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 우크라이나 정상 간 대화 내용의 수위가 높다며 이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파병이라는 1차 레드라인에 이어 전투 참여라는 2차 레드라인까지 뚫릴 수 있는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러시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아직 북한군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확인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의 심층 분석이 우선 필요하고 향후 있을 미국 등 서방과의 조율을 감안할 때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방식을 중구난방 정보가 좀 모아지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확인된 이후에 한미 간의 조율도 있을 수 있고 서방과의 조율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조율이 이루어진 다음에 한국 내부의 NSC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심층적으로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양국 특사 파견을 통해서 한국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등이 논의될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무기 지원 결정 시점에 대해 단계적 조치의 결정적 기준은 북한군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전투 개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차적으로는 방어무기 지원을 얘기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활동과 전황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팀을 미리 만들어서 보낼 준비는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살상 무기 지원을 결정할 레드라인에 대해선 침착한, 절제된, 원칙에 입각한 단계적 대응 방안을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155mm 포탄 지원 검토설에 대해선 우크라이나가 포탄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틀린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늘 캐나다 총리와도 통화를 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30일 가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캐나다가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어나가야 한다며 조만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장관급 회의에 한국도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정부 대표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는 유럽과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인 만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파병된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군인 규모는 최소 11,000명 이상으로 그중 3,000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 지역 가까이 이동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은 몇 군데로 나누어서 현지 적응 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은 러시아의 군복, 무기 체계를 사용하면서 러시아 군 체제로 편입된 위장 파병 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과거 우리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당당하게 대한민국 군복을 입고 명분 있게 싸웠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파병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며 쿠르스크 등 전장으로의 이동이 임박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지역까지 침투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미국 CNN 방송은 29일 두 명의 서방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소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침투했다며 당국자들은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게 되면 침투 병력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28일 리투아니아 공영방송 LRT의 보도에 따르면 리투아니아의 비영리단체 블루 옐로의 대표 요나스 오만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군이 지난 25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와 충돌했고 이 전투에서 북한 사람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파병된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됐다는 정확한 정보는 아직 없다면서 북한군 전사자가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뒷받침할 만한 정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군이 러시아 본토를 넘어 우크라이나 영토까지 침투했다면 그나마 북러 조약에 근거를 둔 파병 명분을 스스로 훼손하는 꼴이라며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쿠르스크로 가는 거는 그나마 명분을 살리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까지도 이제 결국 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도네츠크로 가고 뭐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조금 조심스럽다. 뭐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네, 지금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북한의 전략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실험 동향과 관련해 현재 풍계리내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는 끝낸 것으로 보이고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미 대선을 비롯한 전략 환경을 고려해서 김정은이 결단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관한 준비도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이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 대한 준비가 끝나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라며 거치대에 장착된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한 ICBM 발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그 시기는 다음 달 미국 대선 전후로 내다봤습니다. 양옥 박사는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 미 대선과 차기 행정부를 겨냥한 전략 도발 셈법이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새 과시 차원에서 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간에 북한의 우선 목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대의 성과를 얻고 그다음에 러시아를 완전한 그 동맹으로 옮겨매는 것. 이게 지금 북한의 제일 우선순위일 거예요. 어설프게 미국과 무슨 뭐 협상을 한다거나 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러 관계에 대해 혈맹 관계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상호 간 방위 능력이 강화되도록 지원을 교환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우주 첨단 군사 기술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 현대화도 추진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비롯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러시아가 무기 혹은 관련 물자와 연관된 북한 군인을 훈련시키는 것이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270호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군인들이 탄도미사일 혹은 그외 무기 사용과 관련된 훈련이나 기타 지원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도 러시아와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무기 금수 조치 위반과 더불어 결의 1718호와 1874호, 2270호에 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1개국이 제재 위반 감시를 목적으로 출범시킨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MSMT가 북러 군사협력 문제와 관련해 어떤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MSMT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조치의 이행에 대한 조사와 분석, 공개 보고를 위한 장치이며 제재 부과 장치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물론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모두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그런 역량과 권한을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고 앞으로도 적절한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북한이 개입함으로써 전쟁이 국제화됐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이에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29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이같이 전하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북한군이 개입한 것을 전쟁이 국제화되고 두 국가 국경을 넘어 확장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북한 군인 3,000명이 전투 지역 근처에 러시아 훈련장에 배치됐으며 이 규모가 12,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정보 및 전문 지식 교류를 강화하고 고위급을 포함한 모든 수준에서의 소통을 강화하며 사태 확대에 대응한 행동 전략과 대응 조치 목록을 개발하고 상호 협력 파트너의 관여에 동의했다며 이 합의에 따라 조만간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대표단을 상호 파견해 대책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한국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우리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의 민감한 군사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 전쟁 이후 현대전을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킨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 28일 북한이 훈련을 위해 러시아 동부에 약 1만 명의 군인을 파병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believe that North Korea has sent around 10,000 total soldiers to train in eastern Russia.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이미 지난 몇 주 사이 일부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더 가깝게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도 지난 25일 사실상 파병을 시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 보도에 관해 만약 지금 국제보도계가 떠들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에게 아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토머스 컨트리맨 미국 군축협회 이사장이 밝혔습니다.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 대행을 지낸 컨트리맨 이사장은 29일 B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미한일 3국 공조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을 공개 지지한 미국을 위한 국가안보지도자협회 운영위원인 컨트리맨 이사장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컨트리맨 이사장님,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8월 전당대회 연설에서 나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강조하는 대로 젊은 수장으로서 북한 문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지 궁금합니다.
Let me first say that although I've had many jobs and many affiliations
먼저 저는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일 뿐이며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캠페인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후보는 민주당 전당대회 수락 연설에서 독재자에게 아부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김정은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미국을 위한 국가안보지도자협회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나 총리보다 독재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미국의 동맹국들과 그들의 지도자들보다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김정은과 같은 사람들과 더 편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정책을 추구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연애 정책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최고위급 만남을 시도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생애 처음으로 시도한 일이라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결과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전략적 목표를 진전시키지 못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어리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이 계속해서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과 안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새로운 접근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으며 북한과 어떤 주제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북 사이에 공식적인 대화를 시작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길 바랍니다.
컨트리맨 이사장님, 2024 민주당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란 장기적 목표가 빠졌습니다. 해리스 대선 캠프 홈페이지 새로운 앞길에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까요? 아니면 위협 감소에 우선 초점을 맞출까요?
I think everyone that I know of has the goal of seeing North Korea denuclearized without nuclear weapons.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북한이 핵무기 없이 비핵화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목표이며 포기해서도 안 되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협 감소는 시급한 우선순위입니다. 모든 문장에서 비핵화라는 단어를 강조하지 않는 논의를 북한과 시작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해리스 부통령을 대신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라렙 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지난 3월 비핵화 중간 단계를 언급했고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은 북한과 군축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 비확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과 위협 감소를 먼저 추구해야 한다는 일종의 공감대가 있다고 보시나요?
You could pursue denuclearization, but it would be a fantasy to think you jump all the way to zero, no nuclear weapons.
북한 비핵화를 추구할 수는 있지만 한 번에 핵무기가 전혀 없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미국에서는 두 후보 모두 자신을 강력한 후보로 내세우려는 대선 정치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내 합의가 있느냐는 모든 사람에게 강경해야 한다는 정치적 의무가 없는 선거 이후 상황에서 더 나은 질문입니다.
컨트리맨 이사장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러시아로 병력 약 1만 명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Well, Russia's actions in inviting North Korean troops onto its territory are just as
러시아가 북한군을 자국 영토로 끌어들인 것은 2년 반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에 나선 이후 취한 다른 모든 행동과 마찬가지로 국제조약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올바른 대응은 러시아가 점점 더 북한과 닮아가고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문명화된 세계 사회는 러시아의 침략에 저항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속적인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은 대부분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국이 강력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미국, 한국, 일본 간 협력이 전례 없이 높은 수준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강력한 3국 공조를 이어갈까요?
That's an easy question. The answer is yes. Unlike Donald Trump, Vice President Harris believes.
쉬운 질문입니다. 답은 그렇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동맹의 가치를 믿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동맹들이 무임승차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그리고 3국 간 협력은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한국에 더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했던 것과 대조해 보십시오. 물론 북한의 침략에 대한 방어의 수준에 대해 가장 우려해야 하는 것은 한국이지만 미국이 한국의 방어에 덜 헌신한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것은 현명한 정책이 아닙니다.
컨트리맨 이사장님, 최근 미국과 한국은 2030년까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분담금 관련 합의사항을 그대로 유지할까요?
Again, I can't speak authoritatively, but my expectation is yes, that we have firm.
제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제 기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한쪽 수도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러한 약속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동맹의 형태가 아닙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한국이나 미국에서 정치적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군사적 억지력을 갖추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리스 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지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간다면 동맹국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수사를 다시 꺼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에는 여전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확장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계속 이어갈까요? 한국에서는 확장 억제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핵 우산의 실행을 어떻게 더 구체화할까요?
Well, it's an extraordinarily complex question. And nobody should be surprised if there is some vagueness. One of the key features.
매우 복잡한 질문입니다. 확장 억제와 관련해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핵 억제의 핵심 특징 중 하나가 어느 정도의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가 한 것은 미한 국방 관리들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올바른 비상 계획을 세우고 함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죠. 물론 미국 핵무기 사용을 결정하려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라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 내 일부 정치인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것은 변하지 않을 현실입니다. 유 권대전은 미한 간 확장 억제 협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해리스 정부하에서도 미국은 동맹국, 경쟁국, 적국을 막론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을 떠나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컨트리맨 이사장님, 중국과의 경쟁에서 해리스 부통령 전략의 주요 특징은 무엇입니까?
It is the most important bilateral relationship in the 21st century that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양국 관계인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적대 관계보다는 경쟁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민주당은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중국이 우리 또는 동맹국의 국익을 위협하거나 태평양 지역의 영토적 현상 변경을 추구할 때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고 해리스 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시에 양국 간에는 경제적 경쟁도 있습니다. 중국이 정책을 바꿔 세계무역기구의 국제규칙을 준수하기 시작하고 상업과 산업 스파이 행위와 덤핑 관행을 종식한다면 미중 경제관계는 매우 조화롭게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경쟁의 핵심 부분은 미국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주요 신흥기술 분야에서 큰 진전을 냈으며 해리스가 이를 계속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도전과 팬데믹 대비, 위험 감소, 그리고 물론 중국, 미국, 러시아 간의 새로운 3자 핵군비 경쟁을 피하는 방법 등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하며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머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 대행으로부터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펼칠 한반도 정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북한 인권특사와 국제형사사법대사가 북한 인권 실태가 더 열악해졌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당국의 탄압 수위가 높아졌다는 건데요. 최근 한국을 방문해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한 두 대사는 국제사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노시창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베스벤 샤크 국제형사사법대사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기고문을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두 대사는 28일 한국 언론에 북한인권유린에 대한 정의의 증진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내고 주민들의 인권 증진이 1차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지만 국제사회도 역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잔혹한 북한 정권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폭로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이 잊혀지지 않았음을 알리는 동시에 가해자들이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상황이 세계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유엔 등 국제기구들을 통해서 실상을 알리는 방법도 있겠죠?
네. 두 대사가 주목한 부분도 유엔 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유엔 총회와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계속 집중해야 한다며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의 허점을 막아 북한이 주민들을 착취해 대량 살상 무기를 축적하고 확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유엔에서 어떤 북한 인권 관련 행사가 예정돼 있는지 궁금한데요.
11월 7일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인권 기록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그러니까 UPR이 열립니다. UPR은 유엔 193개 회원국들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 받는 제도인데요. 북한에 대한 UPR은 5년 만입니다. 아울러 현재 열리고 있는 제79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하는 유럽연합이 올해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년 9월에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2014년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내용을 보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 북한의 인권 실태가 과거보다 어떤 면에서 더 지금 열악해졌다고 지적을 하는 거죠?
대사들은 북한 당국의 주민에 대한 탄압은 점점 더 진화되고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평양 문화어 보호법, 청년 교양 보장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이 통과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새로운 법들은 보편적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위배되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서 한국의 언론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 등 점점 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울러 정권에 불충실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은 일상의 고난과 모욕감을 가중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김 씨 일가는 사치품을 사용하는 한편 주민들은 생필품도 구하지 못하는 등 식량과 자원 분배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네, 두 대사는 최근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었죠.
네, 터너 특사와 벤 샤크 대사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서요. 북한 인권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월 초 한국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정의와 책임을 촉구하고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는 설명인데요. 이들은 한국에 있는 동안에 북한 인권 유린 피해자와 생존자,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한 탈북자 가족과 식사를 한 사연을 소개했는데요. 그들에게 정의란 어떤 의미인가라고 물었을 때 북한 정권이 저지른 인권 유린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 정권의 잔혹성을 폭로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한국 방문 결과에 관련해서 두 대사가 온라인 브리핑을 열기도 했었는데 당시에는 이 북한과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어떤 지적을 했습니까?
네, 이번 기고문에서와 마찬가지로요.
네.
북한에서 3대 악법이 통과되고 어린이 등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이 탈북민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했고요. 1년 전에 중국 정부가 600명 이상의 탈북자를 강제 송환했는데 여전히 많은 탈북자들이 행방불명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북한 정부도 탈북자들의 행방에 대해서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관계가 강화되는 것이 북한 인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Terms of the changing relationship with China and Russia, I think that continues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네, 잠깐 터너 특사의 말을 듣고 계신데요. 해외에서 피난처나 기회를 찾는 북한 주민들을 양국 정부가 계속 강제 송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 상황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모든 회원국들이 송환 금지 원칙과 국제적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또한 양국이 북한 노동자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노동자들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익 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조건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와 벤샤크 대사의 방안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하기도 했었죠.
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13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터너 특사가 최근 방한해 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전복하는 것이 바로 현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라는 것을 자인했다. 또 미국 정부가 임기 말에 북한 인권을 운운하며 유치하고 졸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VOA에 보낸 논평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라며 최근 인권 실태가 더욱 악화됐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 뜻을 같이 하는 정부들과 조율해서 정보에 대한 접근과 북한 내 인권 침해와 학대,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규명의 진전 같은 분야에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은 이런 국제사회의 인권 유린 지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북한은 자국 내 인권 침해가 없다 이런 주장이고요.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를 구실로 북한의 체제를 훼손하려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는 11월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을 앞두고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국가 보고서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시찬 기자와 함께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베스 벤샤크 국제형사사법대사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의 역할을 촉구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한국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태 사무처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을 파병한 건 핵무력 완성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선 북한 내 정보 유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8일 VOA를 방문한 태 사무처장을 안준호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정규군을 파병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전장에 이제 북한의 최종의 부대 같은 이런 무력을 지금 보내고 으로써 북한의 군사적인 그런 운둔의 폭이 대단히 그 넓어졌다는 걸 보여주고려고 하는 것 같. 그 북한이 핵을 가지지 못했을 때는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골프전이라든가 큰 전쟁들이 많았지만은 북한이 감히 거기에 이제 무력을 한반도에서 뺄 염두를 내지를 못했어요. 한국군과 또 막강한 주한미군이라는 이런 무력을 코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핵무기만 있으면 재래식 무력은 뭐 한반도 밖으로 빼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데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다. 외화 이것도 벌고 또 북한이 필요로 하는 최첨단 이런 기술도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파병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얻는 건 뭘까요?
만일 이번에 북한군이 러시아군을 도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황을 바꾸는 그런 이제 일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북한군이 세계 혁명을 위해서 러시아를 지원해주고 상당한 군사적 성과를 올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 전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무기 체계가 정말 우월하다는 걸 증명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도 무서울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만약 가지고 간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략적 성과를 이어지지 못하고 패배하고 탄력나고 많은 사상자가 냈다면 이건 김정은이 이미지엔 큰 타격이 될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요 대단히 위험한 도박, 배팅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향후 이 전황이 어떻게 발전될지는 좀 저는 봐야 되겠다.
한반도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북한이 핵을 가진 데 기반해서 이렇게 재래식 무력까지 북한 밖으로 빼서 국제적인 정세 흐름에 영향을 줄 줄은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많은 폭약과 그다음에 로켓 미사일을 만들어서 러시아에 보내주고 전장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고 북한 무력이 전선에 투입돼서 전황을 바꾸는 것 같은 이런 이걸 이제 만들어낸다면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 구조에 정말 심각한 위협을 저는 주게 될 거다. 이제는 한반도의 통일이나 평화 또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만의 일이 아닌 국제공동체의 이슈다. 전 세계가 결국은 같이 연대해서 이 북한의 비핵화와 또 북한의 세계의 그런 위험한 국가들과 이렇게 손을 잡고 세계를 평화를 위협하는 이런 일은 정말 좌시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정은이 지금 자기가 개발한 핵무기라든가 또 새로운 여러 가지 무기들이 어떤 성과를 낸지 한 번도 이건 증명이 못했어요. 이게 만약 증명된다면 김정은으로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지난 10년 동안 결국은 자기가 이렇게 핵과 미사일 여러 군사 기술 수단들을 개발한 것이 옳았다라는 걸 증명하면서 북한 내부 체제와 결속에 이제 더욱 이제 강화하는 데 이용할 거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하고 또 남북 연결도로 등을 폭파하는 등 한국에 대한 적대적 공세를 더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 의도는 뭐라고 보시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북한 내부 요인과 관련된다고 보아집니다. 그 기본 원인은 북한에서부터 외부로 그런 탈출을 하려는 또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북한 주민들의 동경심 차단하고 그 앞으로 영원히 남과 북 사이에는 통일은 없을 것이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줌으로써 한류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젊은 층의 이런 동요 이런 걸 막아버리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지금 적대적 두개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보 유입 필요성을 강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동의하시나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 한국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이제 한국 콘텐츠가 대단히 많이 유입됐습니다. 제일 큰 동요가 일어난 것이 북한의 젊은 층이에요. 네. 예, 북한 젊은 층이 한국 콘텐츠를 접하면서 한국의 그런 발전상을 알게 됐고 그들에게 많은 동요가 일어났다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되돌릴 수 없는 과정으로 저는 되고 있게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격화되고 만약 또 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엄중한 위기에 다다르면 그 전쟁을 수행할 젊은이들이 거기 어느 정도 이해관계를 가지냐가 중요하겠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20대, 30대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은 정말 장난이 아닐 정도로 강하거든요. 앞으로 한반도에서 영원한 평화 과정을 구축하고 김정은 당국이 핵을 쓰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억제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러한 억제 기능에는 한미 확장 억제력과 같은 군사적인 물리적인 억제 수단도 있겠지만 한류와 같은 이런 콘텐츠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이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 한국의 현실을 알게 돼가지고 그것이 곧 영구적인 평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는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보 접근권 이걸 더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정보를 유입할 수 있을까요?
북중 국경을 통해서 많은 북한 밀수꾼들이 중국에서 이제 불법적으로 만든 그런 USB를 대량으로 밀수에다가 이제 북한 장마당들에서 팔아서 많은 또 수익도 지금 올렸고 중국에서 라디오와 같은 기계가 대단히 소형화됐어요. 이렇게 작은 라디오 같은 경우에도 외국 방송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최근 라디오가 소형화되면서 많은 기기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VOA 한국말 방송 같은 이런 방송도 많은 주민들이 이제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외교부에서 일할 때도 이 VOA 방송은 매일 김정은도 듣거든요. VOA 라디오 방송을 틀어놓으면 그걸 소리로 나와가지고 녹음으로 기계에 태워가지고 이제 기계를 돌리면 자동 타자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실시간 뉴스를 만들어서 김정은한테도 올리고 북한 외무성에서 실시간 뉴스 해람을 통해서 내부 인출함으로 돌리고 그래서 제일 국제 소식을 전하는 데서 빠른 것이 VOA. 그 다음에 두 번째가 NHK 한국말 방송이 있거든요.
최근 북한 외교관 등 엘리트층의 탈북이 늘고 있는데요.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 또 북한 내부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최근에 북한에서 오고 있는 엘리트층의 평균 연령대를 보면 70년대생들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들 속에서 이탈 현상이 대단히 심해지고 있는데 그들이 보건대는 이제 김정은 체제에 비전도 없고 또 미래도 보이지 않고 향후 자녀들의 교육, 미래에 대한 걸 대단히 걱정하면서 북한을 이탈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북한의 엘리트층이 한국에 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뭐 예하면 여러 가지 그 행정직에 이제 공식 채용한다든가 또 여러 연구소들에서 일하거나 또 정부의 대북 정책에 여러 가지 조언 이런 그 할 수 있는 그런 직책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그들한테 제공하는 이런 그 정부 정책들을 만드는 것이죠.
지금까지 태영호 한국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부터 북한 관련 소식과 한반도 통일 정책 등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준호 기자였습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한국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논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경호가 강화됐다는 소식과 무인기와 관련된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한국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화 통화 관련해서 얘기를 살펴볼까요?
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 대표단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파견한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국이 대표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한다는 얘긴데 대표단이 가면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한국 대통령실은 30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활동과 전황을 살피는 분석팀을 파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로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활동과 전황을 살피고 분석하고 모니터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며 우리도 방어적으로 정당하게 그들의 활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군 장성이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으로 이동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네, 이 내용은 한국 국정원이 29일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국정원은 고위급 군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북한 김영복 부참모장 상장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총책임자라고 보도했는데요. 김영복 상장은 과거 11군단장을 지냈고 9월 이후 김정은 위원장을 자주 수행한 장성입니다.
그렇군요. 북한 당국은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쉬쉬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주민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을까요?
북한 당국의 입단속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파병 소식은 북한 내부에 퍼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파병군인 가족들에게 참전 사실을 숨기고 훈련을 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북한 당국은 군내 비밀 누설을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병사들 입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북한 내부에서는 파병 군인 가족들이 크게 오열한 나머지 얼굴이 많이 상했다 이런 말도 돌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군인 외에도 노동자들도 러시아에 파견됐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네, 이것도 국정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 신조약 체결 이후 양국이 광물과 금수품 이면 합의를 맺었다고 합니다. 또 북한 노동자 송출도 꾸준히 이어져 올해 들어 4천여 명의 노동자가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 군인은 월 $2,000, 또 노동자는 월 $800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로 파견된 군인과 노동자들이 그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여부일 텐데요.
전문가들은 파견된 북한 군인들과 노동자들이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인과 노동자를 러시아로 파견한 것은 외화 벌이를 위한 것인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 당국이 당사자를 대신해 돈을 받거나 충성의 자금 명목으로 돈을 떼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과거 개성공단의 경우를 보더라도 한국이 돈을 지불하면 그 돈은 근로자가 아니라 전액 노동당이 가로채 갔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참전 군인들과 노동자들은 별 혜택이 없을 전망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경호를 강화했다면서요?
네, 이것도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국정원은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작년에 비해 현재까지 60% 이상 증가했는데 최근 해외 요인의 암살을 의식해 김정은이 드론 장비 추진 등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정은의 딸 김주혜의 지위 또한 격상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국정원이 해외 요인의 암살을 의식해 경호를 강화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느 해외 요인의 암살을 의식한다는 건가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테러 조직 헤즈볼라의 지도자를 제거한 것을 의식했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지난 27일 레바논 베이루트에 정밀 폭격을 가해 헤즈볼라의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한 데 이어 후계자인 하심 사피에딘도 정밀 폭격을 가해 제거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도 이 점을 의식해 자신에 대한 경호를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의 무인기 소식도 좀 짧게 살펴볼까요?
네, 이것은 한국의 중앙일보 등이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북한 국방성이 28일 한국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해 평양으로 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 발표가 의혹을 더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떤 의혹이 커졌다는 겁니까?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북한 국방성은 추락한 무인기를 분석한 결과 2023년 6월 5일부터 2024년 10월 8일 사이에 작성된 238개의 비행계획 및 비행이력들이 있으며 그중에서 10월 8일에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은 모두 한국의 영역 내에서 비행한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볼 때 발견된 무인기가 한국군이 운용하던 무인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